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나누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너그러움을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 유순하다가도 여러분을 떠나 멀리 가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는 하지만 세상이 싸우는 것과 같은 싸움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생각들을 물리쳐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여러분은 사물의 겉모습만 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편지를 보내 여러분을 겁주려 한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어 편지로 쓰는 우리의 말이나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우리의 행동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해진 한계를 넘어서는 자랑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역 안에서만 자랑합니다. 이 한계가 여러분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을 이용하여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감에 따라 우리의 활동 범위도 여러분 가운데서 크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신앙 안에 있다고 해도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봅니다. 언제까지 버티고 언제까지 괴로워하며 언제까지 때때로 아프면서 계속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되나, 이 땅을 생존하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동일한 고민일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나의 희망을 제시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땅에서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봅니다. 찢기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고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교회 현실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계시록에서 보면 고개를 들어 종종 성령께서 하늘을 보여줍니다. 영광스러운 그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연약해 보이고 찢기고 상처받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오른 영광스러운 하늘에 입성한 성도의 모습이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존귀하며 그 어떤 인간의 언어로도 형용할 수 없을 만한 부유함이 가득한가를 보여줘요. 그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14장 4절의 표현이에요. 이 내용을 저는 요한계시록 14장 전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 전체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죄를 짓지 않고 자신을 깨끗이 지킨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바쳐진 첫 제물로, 첫 제물로 바쳐진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여기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자와 더불어 죄를 짓지 않았다. 이것은 일반적인 어떤 그런 성적인 방탕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7장 2절과 4절이나 요한계시록 18장 3절 9절 등에서는 그게 여자가 한 명 등장하는데 이게 뭐냐? 사탄이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 세상을 그들에게 허용된 능력을 가지고 통치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계속 타락한 삶을 사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 사탄의 통치 아래 타락한 세상에 길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음녀에 취한 것으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등장하는 여자와 더불어 죄를 짓지 않다 이 말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 아래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가치나 그러한 삶에 넘어지지 아니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영원을 사모하며 말씀을 절대 표준 삼아 매일매일 주어진 일상에서 경건을 힘쓰는 삶. 그래서 더 이상 자기의 정욕이나 세상의 가치에 종노릇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어디든지 주님의 뜻에 충실하도록 살아가며 추종하며 따라가는 성도의 삶. 이게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그들이 하늘에 입성해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찬양과 존귀함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신앙의 삶을 이 땅에서 지킨다고 말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고통이 따르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면 반드시 승리하여 하늘의 영광으로 이어질 것을 격려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의하면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면서 초청하고 명령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맨단 말이 주님을 주인 삼아 주님을 순종하며 살아갈 텐데 주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니까 그러한 삶을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자세로서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결국 안식에 도달하게 될 것을 쉼을 얻게 될 것을 주님이 약속했죠.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성도의 삶을 평가하거나 기준 세울 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의 왕이 누구인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마음을 인 온유함과 겸손함으로서 따라가되 우리는 이 땅이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걸음이어야 될 것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성경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성경이죠. 13장까지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의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하자면 크게 세 뭉텅이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가장 많은 분량이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인데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겠다 해놓고 실제로 방문하지 못하고 미뤄지고 있어요. 그의 몸이 지금 고린도를 향하다가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고린도에 도착하지 않으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구둥구둥구둥 막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신뢰가 깨어지고 있는 장면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지만 방문이 미뤄져 있는 그 이유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한 특징들을 곁들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8장과 9장은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시작했던 예루살렘과 유대의 가난한 교회와 형제들을 지원하기 위해 그들이 시작했던 구제헌금을 격려하면서 독려하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부터 10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앞에 1장부터 7장과 사실은 연결되는데요. 조금 더 내용을 강화합니다. 그게 뭐냐?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어요. 바울의 사역을 비난하는 자들이 있어요. 바울의 사역과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면서 흔들어대는 거짓된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영향을 입어 바울의 신뢰가 깨어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 바울이 적극적으로 이제는 10장부터 13장까지는 자신의 사역을 변호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자신을 대적하고 비난하는 거짓된 자들에 대해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첫 부분으로서 결국 예수 믿는 성도들이나 사역자들은 세상의 표준에 따라 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왕이시고 주인이신 주님을 따라 주님께서 정해주는 구역 안에서 주님께서 정해주셨던 한계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온유와 겸손하게 결국은 살아가야 한다 그 이야기를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본문을 통해서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아 올 한 해의 삶을 지나오는 동안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어느 부분이 그리스도를 닮았으며 또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주권을 어디까지 우리가 존중하며 살아왔는가를 진지하게 성찰해 볼 수 있는 마지막 주일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먼저 오늘 본문 1절은 의미심장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나 바울은 여러분 이런 표현이 고린도후서 안에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는 1장 1절 한번 나오고 다시 오늘 10장에 뻥 건너 10장 지나오면서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1장 1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그러니까 나 바울 이렇게 두 번이나 자기를 강조하고 이름을 직접 드러내면서 나 바울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공적인 입장에서 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인간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 세워진 사도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 일을 감당하면서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편지를 보내는 사역 가운데 자기의 신분을 자기를 드러낼 때 나 바울은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어떤 사견을 최대한 절제하면서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입장에서 자기의 의견을 지금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하는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온유와 너그러움으로 너그러움은 관용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함과 예수님의 그 관용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하면서 권한다. 교훈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자연적인 기질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가면 성령의 열매로 표현되고 있는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그 말은 성령의 통치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여유와 사랑, 진리 안에서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유, 그리고 긍휼의 사랑, 이게 온유라는 겁니다. 물론 관용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친절함으로 빌립보서 4장 5절에는 번역이 되는데 똑같은 단어를 그렇게 친절함 생각하면 좋겠어요. 점잖고 예의 바르고 친절한 것. 그런데 온유와 관용이 때때로 많이 교차적으로 어떤 곳에는 온유 하나만 어떤 곳에는 관용 하나만 쓰여지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런 어떤 성품을 이렇게 드러내고 동시에 성도가 갖춰야 될 대표적인 성품으로 소개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만 가만히 놓고 보면 자기를 소개할 때 나 바울은 이것도 표현이 좀 독특하긴 한데 예수님의 마음인 온유함과 관용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말하겠다. 그러니까 1장 오늘 10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나 어떤 사건 자기를 향하여 어떤 평가가 주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들었고 대응하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 많아요. 시시콜콜하게 말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소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0장 1절은 굉장히 모든 감정과 자기의 입장을 최대한 압축을 해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공적으로 설명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최대한 자기를 압축하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교훈만 드러나기를 부탁하면서 1절 편지를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시작할까요? 1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 이유가 하나 나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고 고린도 교회를 사역할 때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유순하다가 이 유순이라는 단어가 부드럽단 말도 있지만 똑같은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어떤 뜻으로 쓰여지냐면 보잘것없다, 비천하다, 참 볼품없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쓰여져요. 좋은 뜻으로도 쓰인 적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쓰여질 때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여러 너희들과 있을 때는 아주 겸손하고 부드럽고 어떤 경우에는 드러나지 않을 만큼 보잘것없고 비천하게 그렇게 있었지만 떨어지면 관계가 떨어지다는 뜻이 아니라 공간이 떨어져가지고 바울이 다른 곳에 가 있을 때는 담대해진다. 굉장히 센 척하고 굉장히 거창한 척하고 굉장히 이렇게 막 큰 소리를 막 지르면서 세게 막 가르치려고 한다. 라고 하는 사실은 1장 뒷부분은 바울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비난하고 헐뜯는 자들이 바울에게 내린 평가를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바울을 대적하고 비난하는 그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해명하고 변호하기 위해 자기를 향하여 비난하는 그 목소리에 대해 지금 그래서 1절은 이런 어떤 비난의 목소리가 있는데 바울은 그 목소리에 대해서 해명하기 위해 주님의 마음인 온유함과 관용함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사도의 직분으로 정중하게 지금 교훈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절 뒷부분 그들과 함께 있으면 유순하다가도 그래서 이 유순을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뉘앙스상 어울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말합니다. 야, 바울 우리와 함께 있을 때 봤지 그 찌질이 그 바라고 볼품이 하나도 없었잖아. 근데 봐, 그가 보내온 편지 봐. 골드 전설한 편지 봤지? 막 건설을 치고, 막 죄를 회개하라 그러고, 치. 있을 때는 아무 말도 못 하더니. 직접 만나보면 아무 말도 못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이 편지 보내는 거 봐. 이중인격자 아냐? 이런 식의 비난을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내용이 10절에도 반복돼요. 여러분 10절을 한번 가보세요. 1절 뒷부분과 10절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10절, 여러분 중에는 바울의 편지에는 무기가 있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힘이 있는데 그 사람을 직접 대해보면 약골이고 말재주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절 뒷부분과 10절은 같은 내용을 지금 두 번에 겹쳐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대적하고 비난하는 자들은 바울이 보낸 편지는 논리적이고 힘도 있고 떨어지니까 얼굴을 안 보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안 된다! 막 이야기했다가 실제로 얼굴 보고 대면할 때는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고 있다가 뭐 하는 거냐는 거죠. 그러면서 약골이다. 신체적으로 그럼 굉장히 약해 보였고 말재주가 없다. 논리적이거나 사람을 설득할 만한 세련의 어떤 언어를 구사하지도 못한다 라고 폄하하면서 성도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분명히 바울의 신체적 특징에 대해 여러 고대의 자료나 문서들을 종합해보면 이런 글들이 나옵니다. 바울의 키가 보통 사람보다 작았다. 자,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대한민국의 표준 키잖아요. 보통 사람보다 작아요. 그런데 머리카락은 별로 없어요. 머리카락도 별로 없고 두 다리는 구부러졌어요. 구부러졌는데 무릎 사이가 벌어졌어요. 안짱 다리겠죠. 그런 가운데 눈은 또 커요. 그리고 눈썹은 서로 가까워요. 신동엽 씨처럼. 이렇게 눈썹은 가깝고 눈은 크고 코는 크고 길었다. 매부리 코죠. 이게 바울을 향하여 근거 있는 고대 자료의 문서에 보면 바울을 묘사한 신체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런 바울의 어떤 외모와 함께 직접 대하면 사람들에게 별로 말재주가 없었다. 섞어보면 강하고 담대하게 사도로서 할 말 제대로 못하고 쭈뼛쭈뼛 거리면서 그냥 뭐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떨어져가지고 얼굴 안 보일 때는 막 글로만 냅다 쓰면 질책하고 소리 지르고 똑바로 살아!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사람이 사역하고 살아가냐? 라고 헐뜯으면서 비난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2절은 조만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고 있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2절 조만간 바울이 그곳에 도착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도로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표준대로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중요한 거예요. 바울의 대적자들이 왜 바울을 대적했을까요? 그들이 세운 기준에 의해서 맞다 틀리다 자를 대고 재단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저건 잘못됐다. 이건 저 사람 잘못됐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평가 기준을 세상의 표준이라고 지칭합니다. 세상의 표준대로 바울은 살아갈 뿐이고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역했다라고 비난하면서 대적하는 자들에게 내가 가면 가만히 두지 않는다. 매우 강경하게 대할 것이다 라고 2절 마치 선전포고하듯이 선언을 합니다. 여기 바울이 언급한 강경하게 대할 것이다 가서 엄하게 꾸짖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말싸움을 하거나 인간적인 토론을 진행해가지고 그들을 굴복시키겠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까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10장까지 올 때까지 여러분 바울이 어디에 근거해서 책망하거나 그들에게 교훈을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른 신학과 건강한 교리에 근거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명백히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의도겠지요. 그러면서 고린도교회 일반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들과 달리 너희들에게는 강경하게 대하지 않도록 하자. 너희들에게 강경하게 대하지 않기를 내가 소망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바울을 비난하고 대적하는 이런 거짓된 자들의 말에 대해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현혹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부화내동하고 속이 돼가지고 함께 귀를 귀를 보고 함께 짝짝꿍이 되었던 그런 죄에 대해서 빨리 떠나라. 너희들까지 내가 권징할 거 두려우니까 빨리 정신 차리라 라고 부탁하는 거죠. 왜냐하면 3절로 넘어갑니다. 바울은 자기를 향한 대적자들의 왜곡된 비난처럼 비록 내가 세상에 발을 딛고 이 땅을 지나가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이 추구하는 목적,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 세상의 방식과 동일하게 지금까지 걸어오거나 사역하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오히려 4절과 5절 모든 세상의 이론,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는 지금까지 사역해왔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주님이심과 주님이 왕이신 것을 전해서 그가 사역한 최종적인 목적이 뭘까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안내하도록 그렇게 복음 사역을 진행해 왔음을 소개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 어떤 부분은 스토리로 되어 있는 것들은 많은 분들이 인용도 하고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도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창조, 인간의 타락,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등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인간적인 지식이나 인간적인 경험 가지고 쉽게 깨달아지거나 납득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이성을 시원케 할 때 깨달아지고 요즘 말로 사이다가 터진 듯한 시원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쉬운 내용이 이 감동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진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인간적인 어떤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학적이나 학력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경험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주심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4절 5절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바울이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힘주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가 증거하는 것의 그 핵심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세상의 어떤 이론, 세상의 어떤 경험, 세상의 어떤 지식을 사실은 무너뜨릴 수 있는 이 말은 세상의 지식과 경험 가지고는 알 수 없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지식을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지금까지 전하고 달려왔다라고 소개하는 거죠. 그러기에 6절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모든 불경건한 행위들 고린도 전서에서 이미 밝혔던 것처럼 범죄하고 주님의 복음에 합당하지 않았던 그 모든 삶에 대해서 반드시 권징할 것을 밝힙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준으로 명백한 잘못이 드러나게 되면 고린도의 성도들도 충분히 무엇이 진리인지 알게 되어서 주님께 순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덧붙이죠. 사실 이 세상은 앞서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진행하실 때까지 마귀의 유혹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허용되어져 있습니다. 허용되어져 있고 죄의 영향력이 여전히 주류를 이룰 것이 성경의 일반적인 일관된 교훈입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 집 막내가 갑자기 구토를 하고 또 여기저기 화장실 가면서 막 올리고 약간 좀 불편한 어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하다가 지금까지 보면 마지막에 얘가 선을 하는 게 겁니다. 아빠 기도해줘. 그동안 올리고 막 고생하다가 그래 기도하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또 한 30분 했다고 또 그런 상황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는가 봐. 아니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들어지지. 근데 기도 들어줬다고 해서 금방금방 이루어지지는 않아. 근데 분명히 들으셨지만 지금 네가 이렇게 아픈 과정을 통해 몸속에 있는 병균과 싸워서 네 힘이 면역이 키워지도록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것도 하는 기도 응답하시지. 엄마가 그렇게 옆에서 막 설명을 해줍니다. 그 이제 막 이렇게 쭉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는데 여러분 이게 놀랍습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반드시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위력을 드러나는지를 점검하게 하면서 스스로도 그리고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고난 안에서 피워져야 될 믿음의 꽃과 놀라운 신령한 열매들이 드러나도록 안내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주보 표지 모델인 애기 이야기를 했는데요. 많은 지체들이 사실은 이거 카톡을 켜놓으면요 정신이 없습니다. 전국에서 160명의 지체들이 아멘 하나씩만 달아보는 160개가 까딱까딱까딱 울립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글들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데 정작 이 아기를 키우는 엄마가 한 번씩 한 번씩 상황 보고와 기도 제목이 올라와요. 아, 참 눈물이 나죠. 이 아기를 품고 있는 엄마가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늘 내뱉는 게 감사합니다. 웃기도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그 모습에 오히려 하, 이 참 내가 너무 배불러 있구나 아니하구나 라는 것 때문에 그 모습을 고난을 지나가는 성도의 기도나 대처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잠자지 말라는 겁니다. 깨어있어라. 정신 똑바로 차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주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기도할 제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힘들지만 분명히 어두워서 아프지만 그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너무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에게 허용되어져 있는 통로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성도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여전히 우리가 마귀의 유혹이 허용되어져 있고 죄의 영향력이 주리를 이루어갈 것에 대해서 주님은 허용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말씀을 기준 삼지 않으면 철저히 스스로를 말씀 앞에 비춰보면서 기억해가는 정결한 삶을 힘쓰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가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우리도 은연 중에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모든 상황을 전제하고 아시는 가운데에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에서 교회가 권징을 시행하도록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것을 알게 된 자가 상대방에게 따뜻하게 권하고 사랑으로 듣지 아니하면 교회에 알려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이 갑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듣지 아니하면 교회 전체의 이름으로 권했는데 듣지 아니하면 그를 쫓아내어라 라고 주님이 실제로 가르쳐주신 교훈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많아요. 대한민국에 5만 개가 되는 교회 중에서 후세대 교회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물론 겉보기에 우리보다도 더 연약한 교회가 태반이긴 하지만 우리보다도 더 겉보기에 화려한 교회, 크고 놀라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앉아있는 면면들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도 여전히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누군가의 죄를 선언하고 누군가의 회개에 대해서 용서를 선언하고 오늘도 주일 공예배를 통해서 각 나라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교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서로를 축복할 때 이곳에 우리 주님의 살아계신 통치와 왕이신 주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실제로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해 보이는 지상의 교회가 우리 주님의 통치를 실행하는 신령한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권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권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겠다. 이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도 풀겠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공동체. 그러나 끝으로 보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너무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교회를 헐뜯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실수를 우리가 지적하지 말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실수를 드러내야 되고 죄는 지적해야 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그 리더십과 왕권을 약화시키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급간을 여러분 이해를 잘 하세요. 여러분 목사를 질타하십시오. 교회의 장로를 질타하십시오. 그러나 그 내용들이 주의 말씀을 근거로 그리고 지켜야 될 선을 지켜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 행여나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이지만 제가 주님께서 설정하신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의 왕권을 뛰어넘어 함부로 주의 이름을 남용하고 남발한다면 여러분은 합법적인 절차로 저를 탄핵하셔야 돼요. 지켜야 될 선 안에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성도 개인이나 교회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경건한 모습으로 왜 주님이 십자가까지 올라가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까지 올라가셨냐고요. 벌거벗김을 당한 채 많은 경우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그분이 행하셨던 기적이나 대단한 것들만 강조하지만 실제 주님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핍절했고 그리고 잘 곳이 없어서 힘들어했고 심지어 고난받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시는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그분은 그러므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잖아요. 그것이 주님께서 가지셨던 온유함과 겸손함과 관용함에 대한 실제 몸으로 보여주신 퍼포먼스잖아요. 그분을 따라가는 교회, 그분을 닮은 성도와 교회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적답이 때로는 늦춰지기도 합니다. 왜 당신이 그럼 그때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와서 지금 와서 그때 오해하고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왜 말하지 않았느냐? 그럼 말한다고 다투게 될까요? 어쩔 수 없이 숨겨야 될 때가 있고 그냥 있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적절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주의 온유함과 겸손을 가지고 이제야 말하는 겁니다. 자, 7절. 고린도 교회가 그 모습을 중시하고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현혹되어서 분별력을 잃었던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욕하고 헐뜯는 자들이 막 교회 안을 들쑤시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성도들 중에서 많은 경우 부안해동이 돼가지고 함께 혼란스러워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말 안 하고 있잖아. 봐. 이렇게 혼란스러워서 함께 힘겨웠던 그 상황을 7절 전제합니다. 아마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헐뜯었을까요? 그게 이제 다음에 살펴볼 11장, 12장에서 드러나고 바울이 변장을 시작하는 주제예요. 미리 참고해보면 환상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대적한 자들은 야, 우리 고린도 사역 갈 때 그가 환상 본 적 있어? 이런 거죠. 그럼 우리는 환상을 어젯밤 봤어. 어젯밤 주님이 나타났어, 꿈속에. 그 환상, 신비한 경험. 야, 바울이 공예배 설교할 때 고린도교를 개척할 때 방언을 기대해봐서 우리는 방언으로 지금도 기도할 줄 알아. 통역도 바로 해. 이런 눈에 보이는 특별한 은사나 경험들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에 영적인 중심을 무너뜨리면 우리가 더 센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더 잘 알아. 내가 훨씬 더 주님과 친밀하면서 주님께로 받은 환상과 이 신비한 경험과 기적들을 많이 경험해서 보여줄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바울이 본문 7절에서 말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내가 주님의 사도이고 주님께 속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똑같은 사역자라면 어떻게 똑같은 사역자를 비난할 수 있고 헐뜯을 수 있냐는 거예요. 차이점은 설명할 수 있고 다양성은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오늘 보면 7절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연약함과 잘못된 과정을 볼 때 참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한 방법으로 질의하고 논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뭘 조심해야 될까요? 주님의 주권을 존중하자는 말이에요.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도라면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면 나도 지금까지 그렇게 성실해왔는데 어떻게 바울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과 틀렸다를 구분하자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논리가 7절에서 그들이 진짜 사도들이라면 동일하게 복음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도로 임명받은 나를 무너뜨리는 건 아니지 않냐. 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누군가의 말을 경청하실 때 저는 잘 들어보십시오. 마지막 우리가 분별해야 될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어디까지 들어야 되고 어디까지는 끊어야 될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충실히 진행하고 있는 이 바울을 그들이 결코 사실은 그렇게 복음의 사도로서 부정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것은 8절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는 결코 교회와 성도를 넘어뜨리거나 영적으로 혼란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바울은 오히려 덕을 세우기 위해, 덕을 세운단 말은 결국 지금까지 바울은 교회에 유익을 주고 성도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세우고 자라가게 하기 위해 지금까지 사역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사역과 말이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는지 무너뜨리는지. 오늘 바울이 7절과 8절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들쑤셨던 이 자들의 특징들을 설명하면서 그들로 인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움에 빠졌는가를 설명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은 너희를 세우기 위해 일관되게 편지를 보내고 방문을 하고 방문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전히 동일하게 주님의 몸으로 건강하게 세워질 것을 요청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라는 겁니다. 아울러 오늘 보면 9절과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동안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그들에게 단순히 겁을 주거나 위협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주의 몸으로서 경건하게 서도록 안내하기 위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보십시오. 10가지의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가 그들에게 있을 때 바울이 어떤 것은 온유하게 어떤 것은 따끔하게 질책하면서 강하게 그렇게 권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의 편지는 강한 어조로 교훈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대적 만나보면 별로 말도 못하고 별 볼품없고 그가 말하는 거 봐라, 다리도 꾸부정해가지고 그 코 봤나, 설교 시간에 나는 맨날 그의 코만 보고 있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겠죠. 나 설교 시간에 맨날 그 모이진 저 눈썹, 야 저 성형외과 어느 과 하면서 잘 펴주는데 뭐 이런 거 생각했겠죠. 이런 식으로 바울을 비난하면서 그 모습을 가지고 폄하하고 함부로 평가했다는 사실이 10절에 드러납니다. 물론 바울은 11절에 항변하기를 내가 편지를 보냈거나 직접 고린도 교회에서 그동안 머물며 사역을 했던 모든 설교나 말로 했던 모든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한 동일한 영적 권위를 실행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분리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11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유와 관용함으로 고린도 교회를 권하고 훈계했고 책망하고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기준, 세상의 표준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성도와 교회가 견고히 든든하게 서도록 거짓된 가르침을 그들이 분별해내면서 벗어나지 않도록 잘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여전히 지금 고린도서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보면 12절 스스로를 칭찬하거나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자신을 인정해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좀 알아달라 라고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라고 12절에 덧붙여요. 실제로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바른 교훈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 자신의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들을 중심으로 매우 편협되고 주관적이며 그리고 자기가 임의적으로 만들었던 자의적인 표준을 만들어 자기를 과시합니다. 이게 이제 11장 12장에 가면 적극적으로 설명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지,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관심을 끌고 마치 대단한 것처럼 막 말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중심을 잃고 혼란에 빠졌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에 바울은 당연히 그들의 표준이나 방식은 하늘에 속한 참된 지혜가 아니라고 판정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하늘에 속한 지혜의 첫 번째가 온유하며 겸손하며, 그 여러분 의견을 내는 거랑 고집을 피우는 거는 다른 거예요. 의견을 냈는데 전체 공동체에 합의된 질서 안에서 그것들이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고집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고집은 무너뜨리게 되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의 의견이 아무리 건강해도 질서 안에 있지 않으면 그건 고집일 수밖에 없어요.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다만 바울은 13절 이제 오늘 본문의 후반부 중에서 바울이 어떻게 사역에 임했는가 굉장히 중요한 적용을 알려줍니다. 정해진 한계를 넘어서는 자랑을 하지 않았다. 정해진 한계 안에서 그것을 넘어서는 자랑을 나는 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역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시고 하라고 했던 그 일에서만 자기는 성실하게 사역하고 자랑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방문이 미루어졌던 것이나 이게 1장부터 7장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편지를 여러 번 보내는 것 등은 모두 바울의 사역으로 이어져서 지금까지 방문이 미뤄졌던 것도 사역을 감당하는 여정이 발생한 거예요. 주님께서 설정하신 삶의 한계 안에서 그가 편지를 보내는 것도 주님께서 요청하시고 주시는 감동 안에 그 사역의 한계 안에서 그런 사실은 성실히 감당한 일입니다. 물론 14절에 보면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 도착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한 것도 당연히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것이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사역에 충실한 자기에게 주어진 복음 사역의 그 한계 안에서 이루어진 결과였음을 보고하고 한 번 더 확인해 줍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에 소개되어 있는 바울의 사역을 살펴보면 그가 사역을 진행하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의 모든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얼마나 철저히 순종하고 그게 순응하려고 하고 있는가 잘 드러납니다. 대표적으로 두 군데를 찾아보면 사도행전 16장 7절부터 10절 우리가 잘 압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쭉 걸음을 옮기다가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막혀요. 어떻게 막혔을까요? 바위가 굴러들어가지고 뚝 막혔을까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니 어제 있던 차피는 오늘 끊어졌다든지 뭐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차단되는 거겠죠. 여러 가지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근데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감동을 갖고 있는 중에 아 성령이께서 우리를 막으신다 이런 영적인 감동이 왔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바다 건너편 마케도니아의 사람이 소짓하면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면서 이게 주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들의 발걸음을 마케도니아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 그들은 순종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사도행전 17장 25절 26절은 그리스 아테네까지 도착했습니다. 아테네에 도착해가지고 그들은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설교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온 세상과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인간이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은 창조주이심의 구원자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라고 온갖 잡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리스 신의 모든 고향, 본토 그리고 핵심적인 본부인 아테네에서 그는 그렇게 당차게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사도행전 17장 26절 제가 참 즐겨 묵상하는 구절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인생이 사람들이 살아갈 시대와 지역 거주의 경계까지도 그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 저는 이게 엄청난 자유함이 몰려와요. 한때 수많은 사람이 헬 지옥이죠. 헬 조선을 외치며 한국을 떠나자 그래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야 되겠다. 이런 곳에서 자녀를 못 키우겠다. 이런 곳에서 살 수가 없다. 라고 하는 뉴스들이 종종 많이 등장했어요. 그럴 때마다 묵상을 해봅니다. 묵상해야 될 성경구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이 지금 태어난 이유, 그쵸? 이거 뭘까? 여러분, 다 정답은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바울의 논리를 비로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대와 살아가야 될 거주의 경계 여러분 LA에 태어났으면 영어 잘했겠죠. 영어학원 안 다녀도 됐겠죠. 문법은 엉망이겠지만 말은 잘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영어 울렁증이 있는 이유 다 주님께서 알아서 태어나게 하신 거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66권 성경 안에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저는 믿어요. 안 믿어도 어쩔 수 없고 저는 믿어요. 그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저를 2018년 12월 30일 후세대교회 공례회에 오늘도 설교하게 하신 사실에 대해 저는 가슴 떨리며 준음하겠습니다. 설교 시간마다 오금이 저리고 야, 내가 지금 정말 주님 앞에 설교자로 부름받은 게, 후세대교회 목사로 부름받은 게 주님의 뜻인가? 여전히 뒷골이 시리도록 질문하며 올라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지금까지 저를 세웠다는 사실에 대해 저의 신앙 양심이 동의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불편해 보이고 우리에게 참 부질없어 보이거나 복잡한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갈 시대와 거주의 경계까지를 지정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가르침, 그것은 충분히 인생을 향한 주권과 통치를 고백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알지 아니하면 표현할 수 없는 문장이에요. 바울의 신앙이고 바울의 신앙이며 바울의 경건의 핵심이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주권에 대해 우리가 함께, 그래서 혹시 여러분 자가웃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게 내 뱃속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주여 외치시고 쓰다듬으셔야 되는 겁니다. 주는 매수를 만나가지고 내가 진짜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찬찬히 과거를 돌아볼 때 때때로 우리의 실수나 또 우리의 어리석었던 판단마저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이제 뭘 바라봐야 될까요? 사도요한에게 보여주는 계시록의 진리처럼 하늘을 바라봐라. 우리의 이런 걸음을 지나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고 고개를 들어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런 걸음을 딛고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안내해 가실지, 지금은 안개처럼 쌓여져 있는 것 같아서 이 고난이 어떻게 드러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고요. 실제로 내 눈에 그 안개가 그치는 상황도 미미해서 여전히 안개가 꽉 나를 둘러싸인 것처럼 보여도 이 과정을 지나 하나님이 어떻게 지나시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가 터져 나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지나가는 거죠. 이상과 같이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신뢰하는 바울은 15절에서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도 맡겨진, 자기에게 맡겨진 그 분량을 넘어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을 빼앗거나 착취하거나 시기하거나 탐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다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만 소망할 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서고 고린도 교회의 모습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만을 소망하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진행한 거죠. 그렇게 될 때 자기가 최고의 기쁨과 사역의 보람을 느끼면서 계속 지속하고 16절의 뉘앙스는 고린도를 넘어 아직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미지의 땅, 어둠의 땅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자신은 달려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결국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진행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맡겨진 사역 한계 안에서 자신의 영역 안에서 충실하게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7, 18절은 우리에게 통렬하게 인생의 표준, 신앙의 표준을 제시합니다. 17절, 18절은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압축해서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인생이 결국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방식이나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부를 자랑하기보다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 안에서 자랑한단 말을 예레미야의 목소리로 돌아가서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을 정리해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자녀로 초청되었다는 이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고루롭다는 사실, 이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오히려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칭찬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칭찬이야말로 인생과 역사가 추구해야 될 가장 크고 의미가 있고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라고 덧붙이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사람들의 격려가 아니라 주님의 목소리겠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2018년 한 해 동안 수고했다. 물론 이런 주님의 감동이 있는 자들이 동일하게 그 수고를 감당하는 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사랑을 보내는 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사귐과 교제는 결국 주님 앞에 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가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제가 오늘 광고 시간에 정창근 교수님의 신자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추천했는데 그 책을 읽다가 가장 많이 눈물이 뜨끔했던 게 오늘 본문 관련해서 제가 살짝 한 토막만 이야기하면 원래 저의 목표는 학교를 시작할 때부터 신학 교수들이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고 탁월한 지식을 공유했다 할지라도 소유했다 할지라도 목회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그냥 이론으로만 끝이니까 반드시 교회를 개척하거나 설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를 교수 채용의 조건으로 내세워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목사 교수님들이 지금도 주일마다 설교하고 목회를 하면서 교수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배, 세 배로 힘들죠. 신학이 목회 현장과 괴리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정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도 사실은 교회를 한 4, 50명 모이는 자그마한 교회를 유학 갔다 와서 신학 교수로 채용되면서 동시에 개척해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진행한 거예요. 진행하다 보니까 이분이 늘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죠. 목회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왔다가 가고 가면서 막 지적하고 가고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 예배를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아니 설교학자고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이분에게 그렇게 지적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안 오고 그러니까 이제 막 이게 성도들이 이렇게 딱 힘 빠지잖아요. 아 이거 신대원의 교수님이고 이 뭐 설교학 박사를 가지고 있는데 성도들이 와가지고 설교에 은혜 없다고 가버리고 원래 설교학 박사가 설교학이 좀 잘 안 됩니다. 교육학 박사가 원래 그 집에 자녀 교육이 좀 잘 안 되고 제가 교육학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막 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막 가고 50명 있다가 40명으로 줄고 2년 있다가 30명으로 줄고 이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상식적인 겁니다. 그 과정에 목사가 제일 힘들죠. 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 매일 우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와서 강의도 하고 그 다음 설교 준비가 주일도 설교하는데 이게 성도들은 반응은 없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두 종류의 교회 안에 성도들이 반응이 있더래요. 한 분은 와가지고 아, 이렇게 리포트를 작성해가지고 목사님 지난주 설교에 틀린 단어 몇 개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할 때 안 해야 될 부적절한 덕이 안 될 만한 예화 몇 개 그리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지금 뭐 이래가지고 뭐가 신방도 안 하고 뭐가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상가 건물 2층이라 올라오기 힘들고 교회당을 옮겨야 되고 막 20가지를 리포트 작성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잘 안 되는 이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이더래요.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하고 가는 성도. 근데 어떤 분은 아무 말을 안 하는데 목사님 오늘 점심시간 되세요? 네. 아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래가지고 가서 맛있는 음식 사주고 차 한잔 마시고 그냥 목사님 고생하십니다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글에 그런 내용을 실었어요. 둘 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둘 다 교회를 위한다고 말하는데 아파하는데 아픈 것을 드러내면서 사랑하는 것은 고통이더라. 사랑이 아니더라. 그는 사랑으로 말할지 모르지만 사랑으로 안 느껴지고 계속 생채기가 남더라. 근데 지금은 그분이 그 교회를 그만두고 이제 협동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진행해요. 두고 누가 오래 남을까요? 주님 옆에 누가 큰 감동으로 계속 교수 사역을 하고 설교자를 사역을 할 때 키워낼 때 누가 더 오래 진한 연으로 남을까요? 후자겠지요. 그때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도 찾아가가지고 내가 기도해보니까 네 시부지 안 한 거 아이가? 내가 네 기도해보니까 요즘 시켜보니까 예배 시간 한 분만 하더라 네 정신 차리라. 그럼 맨 마지막에 내가 네 사랑한다. 힘들어하는 자에게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갖다주는 것은 탄력이 분위기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의외로 우리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한다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엘리야가 지쳤습니다. 도망을 가다가 로뎀나무에서 퍼져버렸습니다. 죽여달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이르려고 사역자를 세웠냐? 뭐하냐 지금? 그러지 않아요. 배고프제 떡하고 빵 먹어라. 자동 내버려 두고 갑니다 또. 이게 우리에게 의를 외친다고 그게 의만이 아니라고요. 저는 2018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행여나 편지를 하고 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하지 않아도 우리가 오늘 주권과 존중을 본다면 주님 앞에 정말로 중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후세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 번 이상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분들에 대해 우리가 그분들을 끝까지 주님의 온유함과 관용함으로 그들을 응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지금 혹시 먼 곳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출석하지 않는 분들이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희들이 주님 앞에 온전하고 건강에 서기를 바라노라. 이거는 목회자가 교회의 지도사들이 갖는 한결 같은 마음일걸요. 그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건강을 세워지고 행여나 저랑 영적인 기질이나 목회적 상황이 안 맞아서 다른 교회를 갔다 그러면 그분이 그곳에서는 기질과 영적인 상황이 맞아가지고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기를 우리가 가져야 될 최종적인 마음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도 회복하고 그분도 세우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랑으로 응원해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지막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자, 주님의 목소리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누구일까요? 주님께로만 주님을 알고 예레미야가 9장 23, 24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공평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주님께서 그들을 채워가실 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10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평가 곧 심판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다 살아갈 시대와 거주의 공간을 정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도 똑같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임할 것에 대한 설명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심판까지를 동일하게 한 세트로 분리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나 복음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더 이상 세상이나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평가만 기대하는데 옆에 있는 교회가 수천 명이 모이면 어떻고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의 연봉이 수억이면 어때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주님의 뜻이라 그러면 저는 제게 주어진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기쁨이겠죠. 그저 우리는 담대함과 평강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을 수 있는 것. 역시 이것도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주님의 가르침이 진리인데 주님의 가르침 곧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주님의 심판, 주님의 주권, 그 주님을 고백할 때 우리는 자유함을 가지고 담대함과 평강으로 뚜벅뚜벅 2019년 곧 우리 앞에 마주합니다. 2019년도에도 우리 주님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심판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과 평강과 담대함으로 올해보다는 한 단계 더 성숙해 갈 수 있는 신앙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0장은 바울이 자기의 복음사역과 사도권을 부정하며 비난하는 대적자들에 맞서서 그동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복음사역에 자기가 임했음을 스스로 설명을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도와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해 계속 수고했으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와 심판을 존중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영역과 한계 안에서 그런 충실하였음을 밝히는 내용이었어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따르는 삶에 대해 마태복음 16장 24, 25절 아마도 제가 올해 인용했던 성경구절 중에 설교하다가 가장 많은 반복해서 인용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것은 곧 자기를 내세우는 자기의와 충돌할 수밖에 없음을 전제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만한 고통,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만한 비난까지도 사실은 감당할 수 있을 것을 포함합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따르는 그 삶만이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이어지는 진리의 길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주님의 말씀의 교훈에 철저해야 될 것을 요한복음 14장 21절은 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2019년도에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대해 철저히 순종하고 집중함으로 우리 교회에 주님의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를 보내고 2019년도가 열릴 때 더욱 성경의 교훈에 착념하면서 우리 주님의 주권과 통치, 우리 주님을 주인 삼아 충실히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함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겠지만 오늘 315장 찬송하기 앞서 잠시 한번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아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여러분 올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가장 감사한가요? 또한 주님 앞에 아쉽고 회개할 만한 내용은 또 뭘까요? 우리는 과연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얼마나 인정하면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드러났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칭찬 앞에 우리는 어디까지 지금 서 있을까요?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시 올해를 정리하면서 감사와 또 우리의 삶을 2019년도에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요청하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